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이틀째를 맞아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주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새벽 기도회에 나오지 못하고 또 새벽 기도 시간에 일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런 특별 새벽 기도회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시간 되게 하심으로 우리의 심령과 삶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 연륜이 길어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폭과 깊이가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을 때에 내 소원의 목록만 나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특이할 정도로 특별했음을 고백합니다. 조선 땅에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만주에서 일본에서 이미 조선말로 성경이 번역되게 하시고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입국할 때에 성경을 들고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심령이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심으로 영원히 자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셨고 6.25 동란과 찢어지는 가난을 통해서 영적인 부유함을 경험하게 해주심으로 교회가 이 땅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부해짐에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더 큰 예배당, 더 많은 신도, 더 높은 사람과의 인맥이 마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의 전부인 것처럼 망령되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알기에 간구드립니다. 하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음에도 양쪽을 다 섬기려고 했던 한국교회와 우리의 망령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삶으로는 세상의 풍조를 좇고 세상의 눈을 의식했던 한국교회와 우리의 범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엘리야 선지자가 나 혼자만 남았다고 탄식할 때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을 맞추지 아니한 사람을 7천명이나 남겨놓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세상에 입을 맞추지 아니한 그 7천명 중에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각인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8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입니다. 우리가 단지 여호와를 기다리겠다고 결심한다고 해서 여호와가 기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세상을 기다리고 사람을 기다립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로로 사람과 세상을 이 통로가 되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과 처음부터 그것을 신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겠다고 굳은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나는 한참 멀리 앞서가고 있고 하나님은 아득히 먼 뒤에 잘 보이지도 않는 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기다릴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께서 오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요한은 30년을 기다렸습니다. 요한이 어떻게 잘 기다릴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이 잘 알려줍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대왕이 통치할 때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참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위를 너무너무 집착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신의 왕위를 넘본다고 생각이 되면 숙청해버렸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여러 아들까지 숙청하고 자기 아내까지 숙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임종을 맞으면서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명한 사람들을 잡아 투옥시켜라. 그리고 내가 죽을 때에 함께 처형하라. 한 신하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내가 죽으면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 아니냐. 그 사람들이 함께 죽어 같이 장례를 지내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울 것인데 그러면 그 눈물이 나를 위한 것인지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인지 아무도 알지 못할 것이 아니냐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때는 햇살이 가득한 날보다 먹구름이 짙게 끼어 있고 또 눈이나 비가 오는 날 또 그런 시대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언제나 희망보다 절망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을 때보다 곤두박질 칠 때, 어려울 때, 이럴 때가 훨씬 더 하나님을 잘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사는 것 아무런 문제 없고 가족 관계도 너무 좋고 또 게다가 자신의 건강까지 좋으면 하나님을 참 기다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잘 긴장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자리 가운데 꼭 누르면 아픈 곳이 한두 곳쯤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든지 가족들 가운데 속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또 배움의 길이가 길지 않다든지 자기 각자에게 어떤 주눅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그렇게 아프고 연약한 부분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약한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거나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잘 기다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입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그 집안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자녀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복에서 제외된 사람으로 여겨지거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사가랴가 살았던 시대의 사람들은 틀림없이 사가랴가 제사장이기는 하지만 그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남모르는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나이가 많도록 아이 하나 낳지 못하고 이제는 나이가 들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저 사람은 제사장의 노릇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음에 틀림이 없어라고 수근수근 거렸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 하나님께서 요한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당시 또한 제사장직은 세습이 되었기 때문에 요한은 가만히 있으면 25살이 되면 수습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30세가 되면 제사장이 되어서 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세례 요한의 삶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어떠해야 하는지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가져야 할 바른 태도는 심령이 강하여지는 것입니다. 제가 8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심령이 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잘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요즘의 스포츠는 점점 더 과격해지고 원초적이 되어갑니다. K1, 프라이드, UFC 등등 그러한 경기들은 운동이라기보다 거의 싸움같이 느껴집니다. 브라질의 프라이드 선수 중에 파울로 필리오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는 2000년도에 데뷔를 해서 16번 싸울 때까지 전승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그는 미들급의 최강자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은 그의 경기를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가 경기에 나가기만 하면 불도저처럼 밀어붙여서 상대를 제압하곤 했는데 최근에는 경기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우울증이랍니다. 그는 체력도 좋고 실력도 좋아서 경기에 이기고 지는 것은 두렵지 않은데 경기를 해야 할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서 운동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의 겉사람은 강철처럼 강할지라도 속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는 운동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씨름 선수 출신 격투기 선수 가운데 최홍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때 반짝하더니 이제는 링 위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말단 비대증이라고 합니다. 겉은 멀쩡해도 속이 아프면 제대로 경기하는 것도 어렵고 삶을 영위해가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의 전통은 기도할 때에 서서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출신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한다고. 그러나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에게 지금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바알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 위에서 대결을 벌인 후에 비가 오기를 기도하면서 땅에 꿇어서 엎드려 그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만큼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서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최대의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서서 기도, 사도 바울은 틀림없이 서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있는데 무엇이 그로하여금 그토록 중요하기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는가 하면 그 기도의 내용이라 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은 에베소 교회 사람들의 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드린 것이 그들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의 몸은 점점 더 늙고 닳아서 묵은 것이 되어 갈지라도 우리의 속 사람은 새로워집니다. 이 속 사람은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에게는 없고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속사람과 겉사람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거듭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겉사람으로만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일이 힘들고 공고할 때에 그들은 술로, 마약으로, 여러 가지 중독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또한 그들이 잘 나간다고 생각할 때는 방탕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세상의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를 버티게 만들어주고 그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속 사람입니다. 전에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끓는 용암으로 인해서 섭씨 180도쯤 되는 바다 속에 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그 용암이 끓는 물 속을 다니는 물고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전에 게나, 홍합, 새우 등과 같은 종류가 발견된 적은 있지만 이렇게 두 눈이 이렇게 몰리지 않고 두 눈이 제대로 된 물고기가 발견된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 괌과 일본 사이에 있는 그 1200km에 해당하는 초승달 모양의 화산지대인 마리아나 아크에서 발견이 됐는데 제일 큰 것이 약 한 11cm쯤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연구팀은 원격 조종 잠수정을 통해서 그 180도가 넘는 뜨거운 바닷속을 헤엄치는 물고기들을 세 번 촬영했다고 합니다. 저같이 자연과학에 문외한 사람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80도 속의 바닷속에 생선이 아주 맛있게 익어 있어서 그것을 먹어보았더니 정말 기가 막히더라면 이해가 될지 몰라도 그 속에서 물고기가 살아서 움직인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그 바닷속에 일반 상온에서 사는 물고기를 갖다 넣어놓으면 금방 죽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속에 사는 물고기들의 껍질이 한 20cm쯤 되는 철로 된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여러 물고기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물고기들 속에 그러한 온도 속에서 견딜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중요한 것은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속이 강하고 담대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을 잘 살 수 있습니다. 겉만 강해서는 결코 하나님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심령이 강해지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반드시 그 기간, 시간이 있습니다. 80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니라. 세례 요한에게는 그의 기다림의 시간은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때까지입니다. 이 80절은 불과 한 절에 불과하지만 이 한 절 속에는 세례 요한의 30년의 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요한다울 수 있었던 것, 그가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30년 동안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기간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 소멸되지 않는 바람이 있는데 소위 영어 열풍입니다. 이번에 카이스트의 문제 중에 하나도 전 과목을 영어로 강의한다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 일본어마저도 영어로 강의한다고 합니다. 일본어는 일본어로 강의를 해야지 왜 영어로 강의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어를 빨리 끝낼 수 있다는 광고들은 매일 신문마다 나옵니다. 속성으로 끝내 영어 1년이면 된다고 합니다. 또 어떤 신문에는 6개월이면 된다고 합니다. 6개월도 길다, 3개월이면 된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압니다. 그 광고가 전부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저는 우리말을 40년을 넘게 했는데도 제대로 잘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외국말을 1년, 6개월, 3개월 만에 끝낸다는 말입니까? 세상에 무엇이든지 하루아침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사람들이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기다림의 기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생을 훈련하시며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그곳에서 노예살이, 옥살이 하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또 가족들을 제외하기까지는 참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 시편 105편 16절에서 19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은 형들의 모함으로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당시에 한 번 노예는 영원히 노예입니다. 거기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는다고 할지라도 그 자식들 역시 노예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보디발 아내의 유혹도 잘 이겨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상이 아니라 감옥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고전 춘향전에 보면 춘향이 변사또의 수청을 거부하고 옥에 갇혀서 칼을 차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칼은 손을 불편하게 하는 형벌 도구입니다. 요셉이 찼던 착고는 발을 불편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양발을 벌리게 하고 거기다가 나무를 끼워서 발을 잘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는 쇠사슬이 차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몸은 혼 또는 영으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발에 차고 있었던 착고로 인해서 그의 몸이 고통을 겪었고 또 그의 몸, 그의 정신, 영혼을 감싸고 있었던 쇠사슬로 인해서 그의 영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을 언제까지 겪었느냐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고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간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17살에 팔려가서 30세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요셉에게 네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터인데 13년만 참아라고 하면 혀를 깨물어서라도 참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때가 속히 임하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맷돌은 너무너무 천천히 돌아간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갈지라도 아주 분명하게 돌아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 기다림의 장소가 있습니다. 80절 다시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기다림의 장소는 빈 들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막연한 바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이 살았던 빈들이 어디인지 학자들마다 견해는 다릅니다. 헤브론 서쪽 사마일 떨어진 광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곳에 그 에스네파가 살고 있었는데 그 에스네파가 금욕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주했던 장소라고 말하기도 하고 다른 곳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빈들이 어디였든지 간에 학자들의 공통점은 빈들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볼 것이 없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이라면 그곳은 어디든지 빈들입니다. 야곱에게는 얍복강 강가가 하나님의 빈들이었고 모세에게는 미디안 광야가 하나님의 빈들이었고 다메섹으로 가던 사도 바울에게는 아라비아 광야가 빈틀이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바르게 잘 기다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빈틀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시골로 내려가야 하거나 기도원으로 다 올라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직 철저하게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우리의 빈 들입니다. 요한이 그 빈 들에서 30년 동안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구약의 문을 닫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참 많이 암울합니다. 너무 병이 많이 들어서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교회들마다 상처가 너무 많고 또 기독교 연합기관들은 너무 병이 많이 들어서 수술도 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주님께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한국교회의 병듦은 한국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의 병듦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각자의 심령이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각자의 삶을 빈들로 가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의 어둠을 걷어내고 빛의 문이라는 복음의 시대를 다시 열어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대책이고 이 민족의 희망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깨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어 평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30년 동안 빈 들에 살면서 이스라엘에 나타난 날까지 그의 심령이 강하여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정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심령이 강하여지는 것보다 우리의 껍질이 강해지는 것을 얼마나 고대했는지 모릅니다. 더 많은 것을 쥐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더 좋아 보이는 직장이나 직업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더 좋은 학벌과 더 좋은 외모를 갖고 있어야 남들에게 무시를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보다 내가 정한 때를 고집하고 그때에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원망과 비난을 얼마나 많이 해왔는지 모릅니다. 또 내 삶의 자리가 빈들이기보다 화려한 왕궁이나 아니면 가능한 한 많은 것을 갖추고 있어야지만이 내가 돋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기다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며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이든 그곳을 빈들로 삼는 성숙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 말씀이 더욱 또렷하게 새겨지는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